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아니면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만든 그런 그 제도 가운데 가장 사악한 제도가 뭐냐, 하나를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입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저 바로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바짓가랑이 계속 잡아당기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정말 저것만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세계 5대 국가, 뭐 3대 국가 지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상적인 걸 갖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선동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서 지금 경제 10대 대국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부유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가 무언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조직적으로 다시 한번 왜 공산주의가 저 성경과 완전히 이렇게 배치가 되는가, 이거를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제1 숙청 대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먼저예요. 예. 미국 가서 공부도 했죠. 그렇죠. 대학 교수죠. 목사죠. 여태까지 다 공산주의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제1 타겟입니다. 제1 타겟.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다. 또 사회주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내년도에 이제 총선에 또 뭐 과반수가 넘고 뭐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반드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이제 빼버려서 인민민주주의가 가능한 이러한 그 체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 지금 하고 있는 무상복지 뭐 등등 하고 있는 모든 거 정부를 크게 해서 사람을 다 이렇게 그 밑으로 집어넣게 하려고 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저와 여러분은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산주의가 뭔가, 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 놓고 일하고, 예, 마음 놓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공산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두산 백과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어로는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즘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커뮤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잖아요. 이거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됐다 그러면 개인재산은 없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 공산주의의 이상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또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기 우리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벌어지면 우리가 양극화가 생긴다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 양극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봉급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아파트도 똑같고 다 똑같이 살아야지 왜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이고 왜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적으로 딱 이렇게 합쳐갖고 다 공동분배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나라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나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민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셔야 되냐면 양극화가 큰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극화가 큰 나라로 가셔야 그래야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양극화가 크냐? 미국이 양극화가 커요. 양극화가 제일 작은 나라는 어디냐? 북한하고 감비아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국화 없는 나라 감비아 가서 사실 분 있으세요? 참 아직 나 다 똑같대. 다 똑같대. 여러분 그 다 똑같은 나라 가서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북한도 다 똑같습니다. 제일 못 살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자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자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양극화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차등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양념치킨을 시켜도 다 좋은 것만 시키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래요? 벌써 알잖아요, 차등이 있는 거를. 근데 다 맛이 똑같아 보여.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나라에서. 여기 시키나 저기 시키나 다 똑같아, 맛이.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참 얼마나 이상적이야. 그냥 모든 게 다 똑같대. 그렇죠?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야구를 해도 요새 유현진이가 뭐 1등 한다 그러니까 좋지, 여러분. 유현진이가 1등 하니까 양극화가 생겼잖아요. 유현진이 봉급 이만큼 받고 요 밑에 야구선수 요만큼 받아도 그저 유현진이 때문에 기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 사회가 돼야지 다 똑같이 예, 다 똑같이 월급 3천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정경화나 이런 사람이 바이올린해서 그 나오는 그 음성 거기 나온 걸 들을 때 영혼이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럼 정경화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바이올린이시든 돈을 못 벌고 이걸 다 합쳐갖고 똑같이 나눠 놓으면 재미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이 요새 말로 얘기하면 개돼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들 삼성전자 취직시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소기업 취직시키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어디 취직시키고 싶으세요? 근데 왜 삼성을 미워해요? 삼성 없어져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죠.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회사, 월급 많이 받는 회사, 마음껏 일하면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녀야, 그렇죠. 어떻게 돼요? 본인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고, 거기서 남는 걸로 약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 근데 그거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삼성 다 무너뜨리고 해서 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그냥 저 주저앉아서 세계 100위권 경제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머리를 주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머리는 염색 이런 건 2차 용도다.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능순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차등이 있는 사회가 좋은가? 차등이 없는 사회가 좋은가? 어떤 사회가 좋아요? 차등이 있는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인 거예요. 차별이 있는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인 거예요. 양극화가 있는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예요. 아, 여러분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럼 돈도 좀 벌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하나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만 많은 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상적으로 뭘 싹 분별해 갖고 뭘 해서 사람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이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거다.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오쩌둥까지 이렇게 쭉 스탈린 하에서 이렇게 쭉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창시했고 레닌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그 조건하에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서 사상 및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저 북한은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아니에요. 김일성 뭐예요? 우상 숭배 체제입니다. 여기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 해서 변종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난 게 저 북한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에 소련, 동유럽, 중국 대륙,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의 정치 체제를 가리킬 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저기 국기나 아니면 들고 나오는 이런 깃발을 보면 항상 이렇게 빨갛게 뭘 해서 도끼나 뭐 이거 들고 와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걸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빨갱이는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들고 나오는 색깔이 다 빨간색만 들고 나옵니다. 그 영어로는 레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즈.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우리를 빨갱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말인 거예요. 정확한 말. 자,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1818년 5월 5일에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883년 4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1818년 태어났는데 지난해가 2018년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현재는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제 망가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의 맹주로 중국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2018년 200주년, 마르크스 200주년 탄생 기념이다 해서 여러분, 이 밑에 사람들 보입니까? 밑에 사람들 보여요? 이게 다 시진핑이 다 늘어선 거예요, 여기. 이 후에 마르크스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우상으로 삼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대한 사람인지 이해하시겠죠?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0주년 탄생, 뭐 무슨 기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들 봐요. 얼마나 작은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이 숭배의 대상이 된 인물이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2018년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중국의 공산당들이 200주년 기념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후에는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들을 공산주의의 시조로 만들어 놨으니 프로테스탄트 어느 교회 다녔는지 제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침례교는 아닐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아들이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인간이 소외당하는 것과 계급 갈등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에서 이들을 해방을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 다 고통당하지 않냐, 계급 갈등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방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갖고 그래서 인간들을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혁명을 통해서. 그러나 아주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난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일들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거를 잘 가꾸고 다듬고 쉽게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지 획가닥하고 뒤집어 엎으면 이런 혁명을 일으키면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우파인 거고 여기 공산당들은 우리가 힘만 합치면 이런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거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갖고 그래갖고 세상을 개조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혁명.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계급투쟁론이에요. 계급투쟁론. 그 계급투쟁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저 황해도에서 살았어요. 거기 공산주의 치하에서 5년을 살았어요. 5년. 거기서 맨날 교육하는 게 뭐냐. 자본가가 너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너희 소장농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가만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 너희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 자본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부르주아라고 부른 거고. 그렇죠? 그 부르주아가 그냥 이 피를 빼먹고 있는 그런 그 대상을 뭐로 부른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고 자본가 계급이 있는데 이 자본가 계급이 이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이 누구냐? 대학 교수, 목사, 대기업, 그렇죠? 저우에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거 모든 거 이런 사람들이 인민의 혈세를 빼먹고 피를 빼먹는 이런 존재다. 그렇죠? 이 사람들만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되는 거다. 우리 아버지도 5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이건 도저히 못 살라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여기 거제도 포로수용소 왔다가 너 북한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 다 있고 그런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본주의 뭐 해갖고 자본가 잡아 죽인다고 하면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투쟁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자본가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가진 자가 있고 위에 피라미드가 위에 있으면 이 가진 자가 있고 이 사람이 사회의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인민들은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사람 착취당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항상 착취를 하는 자가 있고 착취를 당하는 자가 있다. 요 두 계급으로 이걸 나누는 겁니다. 항상.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프롤레타리아, 밑에 있는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민들이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요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물론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생산력과 그다음에 생산관계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곳곳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밑에 못 산다고 하는 착취당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와 같은 유토피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편 겁니다. 다른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에다 했냐면 이 책에다가 이걸 기록했어요. 근데 이 책의 이름이 자본론이에요. 자본주의를 반대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써놓은 책의 이름이 자본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프롤레타리아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의 주력 인원이 이제 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부르주아를 반드시 다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건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1867년에 자본론이라고 한 이런 책을 통해 온 세상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론이 나오니까 아, 잘 됐구나.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이 레닌이에요. 그래서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통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말 그대로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갖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혁명을 실제 나라에다가 처음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레닌, 이게 공산당 깃발이거든요. 빨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시작을 했냐. 1917년 11월에 지금부터 약 100년 됐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라고 한 사람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를 창설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일이 마르크스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막 농민들,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부르주아 계급을 다 쳐부셔갖고 나라가 그냥 다 혁명이 일어나고 공평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된다고 얘기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현실 사회에서 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할 수 없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1년 12월 31일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소련은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등에서 여러 나라로 다 붕괴가 되고 말았어요. 또 그 이후에 1990년대 초에는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다 몰락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해서 여기서 인민들 해방시켜주고 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만들어준다고 이거 보세요. 다 빨갛잖아요. 이게 뭐 어느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거다 해서 하면은 꼭 누가 나타나냐.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해준다 해서 최고로 가난하게 하고 모든 인민의 혈세를 빼서 그래서 하나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극도의 부자가 되는 이러한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이게 마오쩌둥이에요. 마오. 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피 빨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걸 깨닫고는 아,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체제가 저 중국 체제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우리끼리 해보자고 해서 미국 다 쫓아내고 그래서 공산당 했는데 공산당으로 하니까 경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본주의 경제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렇잖아요. 벌써 그거 안 하고 베트남이 전쟁 일으키지 않고 다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 했으면 베트남도 지금 세계 15위 이런 국가가 됐을 텐데 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이 된 바람에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러고선 지금 세계 뭐 50위, 70위 이런 낙후된 그런 나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뭘 증언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산주의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면 반드시 망해요. 공산주의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우리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상적으로 가능하지 세상에 나가서 이걸 적용을 하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그다음 동구권의 대다수 공산국가, 그렇죠? 중국, 몽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국가 북한, 또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어디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하면 몽땅 다 망해서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게 그게 지난 150년 동안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실험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성이 있으면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내년 투표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다는 세력에게 투표를 더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다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투표하면 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인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가장 반대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제일 숙청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표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150년 정도 실험을 해왔는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 등소평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거야. 공동분배. 공동분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속담이 이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잖아요. 나도 다 먹고 살 만한데 괜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큰 거 산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공동분배.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동과 거짓말이 집요합니다. 여러분 집요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광우병 하는 거 봤죠? 효순이 미순이 하는 거 봤죠? 집요해요. 집요해. 세월호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집요해요. 여러분 촛불 하겠다고 해서 촛불 탄핵하는 거 보셨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그 마음을 뺏어오는 그 선동하고 이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데는 공산주의자들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우리 교회는 없다고 봐요. 뭐 촛불 천번, 만번을 해도 거기 나갈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수의 대중은 선동과 속임수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결국은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 이제 거의 다 망하게 됐어요. 남미의 사회주의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락엔 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북한에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그러고 참 백두혈통이라 그래갖고 해갖고 정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그대로 돼지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 이걸 들고 백두혈통 이걸 찬양을 방언 앞에서 하고 있다니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아 이건 돼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찬양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저 광화문 앞에서 또 이거 노무현이 좋아하던 이거 누구예요? 이거 체게바라니 뭐니 이게 다 저 악당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니 뭐니 거기 쿠바 할 거 없이 그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지하자원이나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있어서 미국 뺨을 쳐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브라질 할 거 없이 그 나라 국민들 눈에서 예, 말 그대로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흘러내리도록 만든 이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여기 그 미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표를 가서 봤어요. 이것도 커뮤니즘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커뮤니즘 빨간 게 들어와서 어떻게 파랗게 돼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죽이는데 어느 정도를 죽였냐. 100년 동안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100년 동안 소련에서 2천만 최소 숫자입니다. 중국에서 6,500만, 베트남에서 100만, 북한에서 200만, 캄보디아에서 200만, 동유럽에서 100만, 아프리카에서 150만,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등 지난 100년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보세요. 저걸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고 친척이고 없다 공산장은. 가서 안 맞으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창으로 죽이는 게 그게 공산주의되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할 수 없어요. 나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었지만 여기 혈혈 단신으로 이 땅에 남아서 혼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 그 치하에 가서는 못 산다. 그러고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공산당을 허용을 하려면 이 나라는 죽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공산주의의 열 가지 기독교와 반대가 되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첫 번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구속자요, 재림자로 믿고 있죠?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아편을 먹으면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환상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아편과 같아갖고 어떤 환상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오면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 반대가 아니라 극구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부나 아니면 그런 당의 표를 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숭배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숭배해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를 가나 창시자가 있어요. 쿠바에 가면 피델 카스트로가 있어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가 있어요.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어요. 차베스가 있어요. 마두로가 있어요. 시진핑이가 있어요. 등소평이가 있어요. 마오쩌둥이 있어요. 다 해서 해놓으면 어때요? 사람을 이 그림 같으면 저 천장에까지 그 창시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숭배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을 숭배하게 돼 있다. 요 근래에 제가 정광훈 목사 한기총 이거 발언이 참 올바른 거다 그 얘기하고 이거 발언 반대하는 성명서 내는 그런 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냐 또 제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글을 보내줬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공산주의는 유물론 체제입니다. 유물론은 뭘 얘기하냐?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기 세상에만 둬야 된다는 금덩어리, 집, 아파트 뭐 등등 이런 거에만 둬야지 다음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몸이 변화가 돼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 세상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구히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에서 이 땅에서 영구히 살자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필연적으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적인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산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크스, 엥겔스, 스탈린 등은 다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고등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인간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가 있는 공산주의 저 위에 꼭대기에 가 있는 이 사람 본인들은 인간이고 이 남 밑에 있는 사람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 그저 무상으로 다 나눠주고 해갖고 내 밑에다 딱 놓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요즘 개배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뭘 비하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체제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초인이라고 생각해, 초인. 알겠죠? 본인들은 초인, 위인, 철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 외에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 짐승들 어떻게 먹을 거 나눠주고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다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독교하고 또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 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생기든, 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죄도 많이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꼭 뭘 해요? 남 탓을 얘기하는 건, 너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저 사람 저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니까 너는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결혼하니까 넌 결혼을 못하는 거고, 저 사람이 저 대기업 자본가로서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하니까 너는 직업을 잃는 거다. 항상 남 탓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고 아, 저 목사 때문에 그래요, 저 옆에 집사 때문에 제가 이랬습니다, 아일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고 한번 기도가 돼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대하거나 사회를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대, 본인들의 힘으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만 가져올 수 있어요, 평화를? 누구만 갖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가?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져올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평화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불행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철인들이 모여서 위인들이 모여갖고 이 지적인 존재들이 모이면은 아주 순식간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평등이 구현이 되는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미국의 한 교수님이, 요새 미국 아이들도 이제 좌경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자, 숙제를 하나 써갖고 와라. 예, 에세이를 써갖고 와라. 제목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거두어드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내거는 기치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가져가는 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사회 유지가 될까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을 벌었는데 너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사람은 다 마음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저 누구나 다 순수한 마음으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필요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뭐 아이들이 이제 해서 열심히 해갖고 이제 에세이 숙제를 냈어요. 아, 여학생이 냈는데, 아, 여학생이 열심히 해갖고 숙제를 냈더니 교수가 C를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여학생이 가서 따졌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시간을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건 분명히 A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C를 줬습니까? 아니, 너 그러지 않았나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거둬들이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래서 저 운동선수 애가 있는데 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제 원래 D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D를 받아야 되는데 너 걸 좀 해서 얘를 C를 줬다고. C를 너희들 그게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랬으니 이 운동선수 아이가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너 거에서 좀 뺏어오고 딴 거에서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얘를 C를 줬다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거는 머릿속에서는 참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구현이 안 돼요. 일곱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모두 좋아야 돼요. 수단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거짓말해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하나도 못 시켰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만 옳게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공산주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면 선이고 악이고 선동이고 속임수고 없습니다. 얼굴이 아주 완전 철면피를 하고 어제 A 말하고 그 다음날 B를 얘기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수단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킹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체가 그냥 과격하게 이거 킹잼 성경 뭐 하지 않으면 뭐 죽일 듯이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킹잼스 성경이 옳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가서 킹잼스면 옳다고 얘기를 해라.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킹잼스 성경이 옳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옳고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가치가 옳아도 저 상대방에 가서 이야기할 때 단정하게 고상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럼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럼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 너 안 들어 죽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꿈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려연방제 하려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하려고 온 세상에 나가는 정상적인 방법학은 완전히 다른 걸로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근데 북한을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되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아시겠어요? 북한을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북한 여기 있고 우린 여기 있으니까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해야 결국 같이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2019년까지 당신 하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아홉 번째,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혼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킹잼 성경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시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게 우리 교회 모토예요.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 요새 하는 게 뭐예요? 언론 장악, 검찰 장악, 뭐 다 장악해서 뭘 못하게 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제 아버지가 왜 남았냐? 말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할 말을 못하게 하는데. 해서 여러분 5호 감독자랑 해갖고 다섯 집이 다 돌아가면서 다 감독을 하잖아요. 엄마가 아버지 감독하고 아버지가 아들 감독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 번째, 기독교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설 자리가 없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존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는 마귀, 하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한 가정 안에, 한 국가 안에.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이 아니라 멸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입국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철저한 기독교인, 본어게인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신을 가지고 세워놨기 때문에 마귀 체제하고는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살든지 둘 중 하나 사는 거지 둘 다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동성애, 낙태, 그죠? 진화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 안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개가 더불어 잘 살다고 하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뭐 잘하자고 하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유 뭐 하자는 당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자유 주자고 하는 데가. 애국 뭐 하자는 데 당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 이름은 제가 잘 몰라갖고, 뭐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더불어 뭐 잘하자. 아, 이건 북한하고 더불어 잘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유 뭐 그러면, 아, 인간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애국,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가서 찍어야지. 딴 데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아주 완전히 부정하는 데입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종교, 예, 그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7년 환란기가 옵니다. 우리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 전에 들려 올라가요. 근데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오면 적 그리스도가 어떤 통치를 하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다 배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표가 없으면 받지를 못하니까 다 배급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7년 동안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다 빼앗아 갖고 인류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국유화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더불어 잘 살다고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배격해야만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사유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잘 살 수 있게. 아, 열심히 일하면 50평 아파트 살고 일 안 하고 놀면 그냥 가서 길바닥에서 자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일을 안 하는 데 가서 20평 아파트를 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 목사가 또 왜 이렇게 매몰차냐? 아, 매몰찬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20평 아파트를 유지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살고 특별히 많이 번 사람이 사회의 약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프로테스탄트 가치입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 요한 켈빈, 그렇죠? 존 낙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친맥에서 선조들, 요한 웨슬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또 나눠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잘 사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게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들어닥치고 있는 쓰나미같이 들어닥치고 있는 이 좌경화의 물결에서 이 나라를 확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기억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년 총선에는 아시죠? 예, 정확하게 자유를 주는 애국하는 이와 같은 그 당 아니면 후보자를 잘 선정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남겨주고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또 2500만 동포도 자유롭게 통일을 딱 시켜갖고 거기에도 킹잼 성경과 이런 성경과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